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바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성에서 큰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서 오늘 아침 받을 은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함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조건 처지 형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결코 이 시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 앞에 나오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매 아버지 이 감사의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잃지 않게 놓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 모든 내 아픔과 마음의 기도 제목과 모든 소망과 꿈들을 다른 곳에 의지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 제목으로 가슴에 품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꿈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현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냥 이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그 이른 아침 여인들은 비워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현장에서 내 삶 중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오늘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어 감사 제목 되는 2019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성스럽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향유컵을 깨트려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훈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이 절대로 인생의 손해와 핍절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감사의 한계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감사, 특별한 감사, 그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커진 감사의 그릇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멋진 행복한 기쁜 설레이는 재미난 신앙생활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꾸역꾸역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신앙의 정말 이 달콤한 맛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아버지 광야를 소풍 가듯 걸어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이 땅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는 새 소망의 모든 가족 되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한 번도 실수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예민함을 버려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예민함을 버려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 굉장히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가룟 유다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안 봤으니 그냥 그렇겠는데, 우리 주님은 또 굳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아예 안 그래도 주님 볼 면목이 없고 낯을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용기에 대하고 뻔뻔하고 뻘쭘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 주님, 내가 참 미련하고 주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내 이 순간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면 그만하셔야지,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두 번이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모질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그냥 느낌이 오죠. 그래도 진짜 안 그래도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할 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고 살아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세 번 하나님을 배반하면 세 번 억지로라도 회개케 하셔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여러분, 저는 항상 앞으로도 또 제가 교회 오면 또 그 설교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죄는 너무나도 커요.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은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그 큰 죄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세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클지라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과거의 수치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만약에 이 부동호가 반대로 되었다면 우린 여기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제 용기 백배한 믿음의 용사로 바뀌었어요. 원래 비 온 뒤에 더 굳어지고 단단해진다고 그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무너진 채로 끝나버리면 그건 치욕스러움이지만 여러분 이겨내고 버텨내고 회복되면 그 믿음의 그 과거의 상처와 실수들이, 저처럼 보세요, 이게 누구도 침범하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삶 속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십자가가 두렵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위해서라면 그 길 끝까지 쫓아가며 이제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아시거니와 더 이상은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달릴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거꾸로 달아달라 고백할 정도로 그는 죽음도 불사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디라도 달려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시작할 듯 하나, 그 능력이, 여러분 내 마음은 용기 백배고 헌신과 목숨까지도 버릴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으나 아직은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으니,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가 오늘도 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18절에 자, 15, 16, 17에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 물어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잠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즉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할 것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것을 핍박과 환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따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로막고 막아선 것이 있었으니 생뚱맞게도 자 20절에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오늘도 베드로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 신경 쓰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 자기의 라이벌 요한은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 근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저기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켜보니까요 우리 신앙의 위기들 교회 공동체의 위기들 우리 믿음의 무너짐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예수님 부정해 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살려줄게 뭐 이런 문제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희상하게도 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큰 사랑 받은 주인공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여러분 내 재산을 다 바쳐드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관계, 감정, 시기, 질투, 열등감, 우월감, 내지는 비교의식들 참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과 위험한 대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감정과 관계의 문제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저 사람은 뭐라고 불려지는지 저 사람의 이름과 내 이름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지 특히 목사들도 굉장히 심해요. 어떤 순서지에 이름이 누가 먼저 가 있느냐 자리배석이 누가 먼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써요. 아니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보나 순서지에 이름이 몇 번째에 들어가느냐 코사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며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민감함과 관계 예민함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직하게 소처럼 그냥 일하고 헌신하면 좋을랜데 그냥 막저 사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막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신앙 아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런 예민함을 버려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보면서 대부분이 어떤 걸로 넘어지는가 봤더니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지거나 주님 떠나는 게 아니라 맨날 이 감정적인 문제, 비교의 문제,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뭐 교회에서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앞서니 왜 저 사람은 직분이 이건데 난 이거니 뭐 여러분 이런 아주 가짜는 이 베드로의 실수, 이 실수가 우리의 실수, 부끄러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 지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면전에서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인간 버러지 같은 걸 주님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사랑을 요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지금 그 마당에 요한이 어찌 될 거니 무언 상관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야. 야 내가 죄를 저는 십자가 져도 돼요. 근데 죄도 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죽어도 좋은데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주님 내가 죄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려두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나 사랑하면 그냥 넌 나만 보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오늘 이 22절에 보면 그를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잔말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관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교의식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종을 통해서 비전을 선포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옆 교회와의 비교의식, 혹은 다른 내 동기 목사들과의 비교의식, 혹은 나랑 같이 왔던 그런 이런 초창기 멤버, 근데 쟤는 나는 이렇게, 쟤는 저렇게 되고, 내가 볼 땐 이렇게 될 것 같은, 난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과 내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가는 함정이 된다니까. 우린 죽을 수도 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전재산을 팔아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재산도 드리는 그런 가정인데, 아 요거 아주 인간관계 문제로 교회를 떠났어요, 한 가정이. 아, 아니 전재산을 드릴 수 있는데도 요거는 자기 이 비교식과 시기 질투는 못 내려놓습니다. 야, 우리는 아파트 내려놓기가, 집 한 채 팔기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집은 팔 수 있는데, 전재산은 드릴 수 있는데, 야, 그 비교식에 넘어가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요거, 야, 요거 이 예민함이 우리의 삶에, 이 신앙에 굉장히 이건 해악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고,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베드로처럼 이 부끄러운 베드로 모습, 실은 우리 교회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화상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 쫓아가면 될진데, 맨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너무 민감함과 예민함이 우리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로 가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 걷어냅시다. 베드로처럼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보고, 그냥 주님이 뭐라 하시든,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보고 따라가면 되고, 말씀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막. 내가 그래, 얼마 전에 그랬어요. 막 와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얘는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 자기 막 이렇게 이래서 제가 정말 저 아무개 집사가 나쁜 년이라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 와서 막 또 저 김 집사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결론은 두 년이 다 나쁜 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다 그랬더니 또 지편 안 들어준다고 또 막 성질을 내고. 아이고, 그래도 막 얘기하는데 나 뭔, 솔직히 상담을 두 시간을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뭘 얘기를 했나, 뭐 지가 뭘 얘기를 했는데, 누가 C가 그거를 전하는 과정에서 뭘 이렇게 했는데 B가 그걸 듣고 모르는데, 막 머리가 터질까지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뭘 그래 신앙을 복잡하게 사냐고. 봐봐, 신앙이 뭘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 거라고. 그리고는 어른들은 너무 계산이 많고 복잡함이 많아요. 애들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지가 좋아하면 좋아 따라가는 거고, 순이가 좋아하든 영철이가 좋아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가면서 자꾸 잡생각이 많아져.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가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걸려 넘어뜨린 걸림돌이 돼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복잡한 거 좀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직한 발걸음이 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한 사람들은 하는 게 크게 못 써요. 사용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누구랑 어떤 대우를 해주고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고 어떤 직분을 줘서 이렇게 해줘야 딱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는 게 크게 안 써요.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맛보고 싶다며요? 그럼 조금 약간 묻어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거 신경 틈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그런 거 막 생각도 안 하는데 맨날 그런 것만 계산해. 봤지 너? 뭘 못 봤어? 우리 목사님 못 봤구나. 지난주에 온 그 여자 있지? 포르쉐 타고 내. 포르쉐 타고 내. 그 여자 있어. 얼마 우리 교회 있었던 얘기, 포르쉐 있던 우리 시골에 포르쉐니까 웬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타고 온 여자 한 명 있었어. 근데 막 그 막 유명한 사람인데 말씀 하나 듣고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왔던, 그냥 목사. 난 그 여자 관심 포르쉐를 탔는지도 몰랐어. 난 그 집사 때문에 아는 거야. 봤지? 목사님이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다른 사람 인사할 때는 여기 3cm 올라가는데 그 여자 볼 때는 내가 4.5cm가 올라갔대. 그리고 다른 사람 축복합니다 내가 바깥에 인사할 때 자기는 2.5초를 잡았는데 그 여자는 4초를 잡아줬대. 나 그걸 신경도 안, 나 알지도 못하겠어. 그런 걸 계산하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니까. 아, 나 더러워 죽겠다. 목사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 나오는데 그걸 확수하다 보면 뭐 좀 더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 이런 거 갖고 막 너무 민감하게 굴고 예민하게 굴면서 이런 것 가지고 막 속 터지게 만든, 이러면 하나님께 아웃이야. 하기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함이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은 뭐냐, 더 예민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아주 섬세하게, 더 선명하게.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더 선명하고 더 예민하고 그냥 더 그냥 민감하게 모든 센서들을 작동시키고 모든 것들을 구동시키는 게 이게 기술력이라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예민해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면도 막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프로젝트 빔 세대 있죠. 멀건이 띄워놓으면 자체 필터링, 자체 뽀샵 효과가 있어도 얼핏 보면 우리 형님도 정우성처럼 보인다니까. 그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 찍나 말아요? 만화에서 찍고 나온 남자. 저도 그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집회 다니면, 제가 8년 전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 거의 프로젝트 빔이었어요, 큰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들이 뿌연한 게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화면을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막 설명하다 이렇게 딱 뒤돌아서면 화면이 너무 선명하게 내 뒤에 머리 빠진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 딱 돌아섰을 때 너무 선명하게 이 소갈머리가 없는 걸 보고 아 괜히 거기에 막 상처를 입고 그거 신경 쓰다가 설교를 막 죽석버리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세심하고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한 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둔감력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둔감력. 옛날에 예민함이 테크놀로지, 예민한 것이 곧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너무 예민하고 너무 이게 민감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 때문에 오히려 둔감함이 능력으로 자리. 그래서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사람이 쓴 둔감력이라는 책 아시죠? 그런 게, 아니 천국 가는데 뭐 절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사람이 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이렇게 부제가 붙은 둔감력이라는 책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둔감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래. 오히려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둔감. 그러니까 이 둔감이 왜 힘인가에 대해서 이런 보세요. 스티브 잡스 같은, 스티브 잡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까만 목티. 죽을 때까지 청바지에 까만 이 터틀넥. 우리 한국에 폴라티. 이거 까만 거에 청바지. 왜 그냥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조커버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회색 티셔츠.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 미국 얘기인데도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심증이 굳어지고 있어요. 여긴 분명히 뭔가 갇혀 사는 느낌이야. 수도원처럼 요 지하에 뭔가 공동생활 주거집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여튼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둔감하대. 다른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막 그냥 그러니까 둔감하게. 이 둔감에 왜 능력이 있냐면, 둔감함은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포용력과 변화의 힘이 있어요. 둔감함은 여러분 보세요. 둔감함이라는 것은, 둔감하다는 건 부정적 어감으로 들리지만 실은 이 둔감함이 오히려 변화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상하죠? 둔한 사람이 변화를 못 느낄 것 같지만 실은 둔감함이 오히려 변화와 포용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민함은요, 예민함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틀 안에 자기 삶과 자기를 가둬놓고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편협함이 곧 예민함일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딱 내가 딱 원하는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민감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되게 예민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을 맛볼 수가 없어. 근데 둔감한 사람들은 그 뭘 줘도 그냥 먹는 거, 이게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구별도 못해요. 그냥 씹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있는 대로 뭐.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유행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알아요? 또 나만 쓰레기지. 하여튼 응답하라 1994라고 있어요. 제가 94학번이라 응답하라 1994 그걸 너무 내 딱 대학 시절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걸 재밌게 봤는지 한 2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꼭 보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성나경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오빠 주인공 쓰레기라는 캐릭터가 쓰레기 별명이 쓰레기예요. 의사인데 쓰레기예요 별명이. 왜냐하면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 그냥 속옷도 그냥 막 며칠째 했다 벗어났다 다시 한번 또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유가 유통기한이 이미 몇 주가 지나서 상한 냄새가 난 것도 벌컥벌컥 벌컥 위장이 얼마나 하이나 새끼처럼 튼튼한지 그냥 먹어도 그냥 아무 탈도 없는 거예요. 내장이 얼마나 강철 하도 그냥 이것저것 다 주워 먹어서 그래서 별명이 쓰레기예요. 그 나중에 장인이 된 성동일이 이제 구멍가게에서 자기 사위를 자랑하는 거야. 저런 놈 없어. 저거는 쓰레기도 주워 먹을 놈이요. 상한 우유 2주가 지난 상한 우유도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 탈이 없어. 저런 놈이 없어. 저렇게 무던하고 저렇게 이렇게 편안한 인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 있죠.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의 틀에 자기 인생을 가둬. 그래서 조금만 그것에 어긋나거나 이탈돼도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고칠 노력해서 굉장히 많이 고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못 들어갔어요. 그냥 그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막 그 더러운 공기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다 소변 도고 막 대면 한 번도 저는 학장실에서 저기 학교에서 똥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의 물을 전혀 수도꼭지를 못 잡았어요. 아, 들어가지도 잘 않고 진짜 급하면 소변 정도만 두고 막 얼른 막 도망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이렇게 선생님 교탁 옆에 보면 이렇게 쟁반에다가 노란 주전자에다가 중국집에서 쓸 법한 컵을 이렇게 여섯 개 대여섯 개 학생이 50명인데 컵이 한 네 개 다섯 개 돼요. 그걸로 막 이놈 저놈 다쳐 먹어. 아, 난 그게 막 끔찍한 거예요. 특히 막 체육 시간 끝나면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와서 이놈 먹고 내려놓고 그것도 이렇게 대충 먹다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쟁반에 어느 순간 물이 흥건하게 차 있어. 거기다가 또 이걸 왜 엎어놓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입구에 그 물들이 단 세균이 단 게 막 너무 싫어. 내가 이게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난 그걸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 주전자나 컵을 만져본 적. 저는 그래서 당번하면 그걸 만져야 되잖아. 당번하기 싫어서 내가 반장했다니까. 반장은 당번이 면제예요. 어우, 난 그거 만지는 것도 싫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뭘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틀 가운데 내가 있더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깨달은 거야. 주변이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막 교제할 수가 없고 막 이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사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제한이 많더라고.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끝나고 내가 이제 그걸 결단한 거야. 그래, 좀 이제 둔감해지자. 이러니까 사람도 없고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때부터 일부러 가가지고 목도 안 마른데 그 물을 그냥 확 먹어보고 혓바닥으로 한번 확 훑어보고 그냥 옛날에는 어떤 게 최대한 어떤 놈의 입술이 안 닿았을까 막 이랬을 건데 화장실로 들어가 듣노 보고 그냥 화장실에 막 세수도 해보고. 저는 화장실에 물을 절대 못 만졌던 사람인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점점점 나를 막 둔감하게 만든 거예요. 둔감하게. 그러니까 점점점 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권이 넓어지고, 또 일들이 음식도요, 저는 딱 같아서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꾸 비위도 되게 약하고 딱 먹는 음식만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막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막 토하면서 먹었던 순댓국, 그 내장 있죠, 그거를 막 진짜 토하면서 일부러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야, 그 내장 생긴 건 이상한데 그 내장의 쫄깃함을, 아, 내가 요즘에 한국 들어가면 30일 중에 15일을 내장탕, 양평 해장국 알아요? 그 선지 들어가고 내장 들어간 그거를 30일 중에 15일을 먹을 정도로 요즘에 그거에 빠져 살아요. 내가 그날 만약에 예민하게 살아가면, 딱 내 틀 안에 나를 가둬두고 살아갔으면 예민함 때문에 오히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둔감함은 이것저것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나아가는 포용과 변화의 힘이 바로 둔감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둔감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둔감은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들어준 힘이 있어요. 아까 이 둔감함은 포용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 둔감함은 뭔가를 집중할 수 있어요. 둔감하면, 예민하면요, 제가 그래, 저는 항상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 공부를 할 때도 내 방에 딱 책들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제 책장 책 서재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진짜로 내 서재는 중요한 책들은 아무도 못 만지는 게 딱 제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서재가 따로 있으니까, 공개된 오픈된 서재가 아니라 거기서 눈 감고도 책을 딱 찾을 정도로 딱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조명과 조도도 정확해야 되고, 내 앉는 자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펜도 똑같은 그 펜으로만 써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이렇게 딱 저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공부할 때. 아, 그런데 이게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 호텔에서만 살아요. 그래, 이제 좀 익숙해 주려면 또 짐 싸서 또 완전 조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책상 위치도 달라지고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둔감해지기로 노력을 해서 그냥 막 그냥 아무 데나 뒹굴러가면서 공부도 해보고 막 책도 써보고, 그냥 이제 점점점 이 둔감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 맨스라는 사람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러니까 신경을 끄는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잡스러운 거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다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독서실 원리예요. 경주마의 눈 가리개 원리. 그러니까 딱 이게 뭔가 가려주면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둔감이에요, 둔감. 우리 독서실은 돈 주고,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 여기 독서실 있나? 미국은? 그런 시스템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 독서실이라고 있잖아요. 닭장같이 생긴 칸막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고개만 쳐박고서 요만한 책상에서 공부하잖아. 근데 거기를 몇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집에 있는 책상은 더 넓고 더 환경이 좋은데도 일부러 나를 그렇게 집중할 수, 다른 분위기를 다 제해버리고 완전히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부분을 둔감하게 만드는, 신경을 끄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게 집중의 힘인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독서실에 딱 한막에 들어가서 내가 아무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 눈 가리게. 그러니까 우리 극장 같은 데서도 진짜 영화에 집중하려면 불을 끄죠. 영화관에서는 불을 확 꺼버리잖아. 왜 그래요? 불을 끄는 것이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둔감하게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보이게 그냥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둔감하게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 둔감은 우리에게 집중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닐 때도 이제부터 제가 막 솔직히 못 먹는 음식도 많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아서, 근데 이 8년 동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어떤 식당에 어떤 메뉴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호텔까지 어떤 호텔에 머물렀으면, 뭐 이런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밥 딱 한 끼, 점심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김밥 천국을 데려가든 뭐 어디 가든 다 좋은데, 딱 그 대신 다른 건 요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디다 굴러먹어도 괜찮은데 딱 하나, 말씀에 대한 자유. 이 말씀 시간과 형식에 대한 자유는 보장받아요. 여기만 딱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둔감하게 포기해버리니까 집중이, 말씀에 집회에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건 예배 시간에 대한 요구를 해요. 저는 여기가 딱 좋은 게 제 스타일이었다. 어떤 교회 가면 7시에 예배가 시작을 해서 7시에 가보면 그 노인분들은 7시에 다 와서 앉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뭐 준비 체나 쭉 해. 7시 반 되면 이제 본 예배를 들어간대. 그러면서 찬송가 또 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또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마다 꼭 요즘에 교회마다 그 색소폰쟁이들이 많아서 특송 1, 2, 3 와 돌아버리는 거예요. 또 색소폰이 하나 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막 메르들리로 막 불러제끼면 도대체 이건 언제 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 그럼 설교가 들어갈 때 거의 8시 10분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한 시간을 쭉 앉아다 겨우 올라왔는데 말씀을 쫙 전하려고 막 이제 막 투소가 막 싸우려 막 긴장돼서 막 이렇게 딱 올라갔더니 노인네들은 다 잠들었어요. 김이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을 막 주, 아니 뭐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싹 다 빼버리고 딱 예배 막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이것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의 힘인데 이 집중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둔감력에서 나온 거예요. 둔감력. 오히려 둔감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한테나 일을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도 그냥 무던해. 뭘 시켜도 돼. 어떤 일을 맡겨도 그냥 뭐 여기를 가라. 내일부터는 저거 해라. 그래도 뭐 한마디 안 하고 가라면 가고 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갑자기 뭐 제가 그냥 자기가 있던 모든 타이틀을 딱 내려놓고 그냥 잠자고 그냥 지내라. 그럼 그냥 지내요. 사람이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이런 곰이 여우를 잡는 거야. 여우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곰같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뭘 시켜도 이해가 안 돼도 나, 물론 곰처럼 그냥 곰처럼 생기기만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곰 같으란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진짜로 영성과 신앙이 곰 같아야 돼. 그 뭘 해도 그냥 그 우리 교회 김판호 집사라고 있어요. 거기는 약간 일을 못하고 답답해서 그렇지 참 곰 같아. 이제 내가 뭘 시켜도 새벽 2시에 불러도 괜찮고 4시에 불러도 괜찮고 이거 하려도 괜찮고 저거 하려도 괜찮고. 이번 우리 교회가 좀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우리 교회 모든 항존직 권사 안수 집사 다 패해버렸어요. 다 아웃. 내가 다시 불러줄 때까지는 그냥 평진도로 그 안수 집사의 권사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막 예민한 것들은 막 난리가 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거고 장로님이라 불러주던 안수 집사님 부르던 집사님 부르던 김판호 씨 부르던 상관없어. 그냥 전주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시키가 일은 되게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데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 일을 못해. 그런데도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을 불러요.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정말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알아요? 진짜 좋은 일꾼은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똑똑한 일꾼이 아니라 잘난 일꾼이 아니라 그냥 부리기 쉬운 종이 진짜 좋은 종이에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손님이 오신대. 아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마실을 뭐 마중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에 누군가 종을 깨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기 주인집 양반이라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새벽 3시에 느닷없이 손님 오셔서 저기 마을 어귀까지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가서 마중을 나가야 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종들이 머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종은 돌쇠 자는가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죠? 일 시킬 때 하나님 일 시킬 때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내가 뭐 시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니면 새벽 2시 오후 2시인데도 전화하기가 좀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도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종은 그냥 뭐 놓고도 필요 없이 문 팍 열고 야 나와라. 야, 이 새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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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김판호요. 우리 교회 김판호 집사가 딱 그런 생긴 것도 진짜 머슴이요. 일은 더럽게 못해. 그런데도 나는 항상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은 그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학위 있고 뭐 명예 이런 사람이 좋은 종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맡길 때 조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예민하니까 그래요. 또 이런 거 해서 또 화내지나 또 시험 들지나 하니까 이런 걸 막 계산해야 될 사람들은 좋은 종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그럼 이제 손짐으면 그 야심한 밤에 밥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또 주인님이 가야지. 그래서 사모라, 사모라, 이런 밥 좀 혹시 아 왜 그랬어? 이상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막 이런 사모리가 있고 어떤 언녀나 일어나라, 언녀나 일어나라, 빨리 밥 차려 이게 밥 이렇게 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인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꾼은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리기 편하고 부리기 좋은 종이 진짜 좋은 종이지. 여러분 부리기 좋은 종이란 걸 생각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둔감한 사람. 둔감력 있어서 뭘 예민하게 굴지 않고 민감하게 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저같이 이렇게 또라이 갖고 막 그냥 목회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도 되게 예민,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 있어요. 저도 제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했어요. 저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할 만한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가 어려. 뭔 얘기를 하면 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또 뭐 삐져가지고 벌써 이번 주에도 또 한 가지 또 나갔대. 또 생각에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설교 중에 내가 뭐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 아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그 얘기를 했대. 내가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찌질이처럼 살지 말고 요 찌질이에서 걸린 거야. 지가 찌질이한 찌질. 자기 중학교 때 별명이 찌질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돌아버리겠대. 그래서 이게 벌써 네 번째예요. 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번에 목사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라. 나 걔 때문에 나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지자들이 카톡이 왔더라고. 이번에 카톡 내가 오늘 밤새 목사 지금 이따한테 데리러 갈까요? 또 몇 번 또 데려가서 이렇게 오면 또 와. 권사 출동 특공대가 있어요. 권사 특공대 그들 살리는 권사 특공대 갈까요? 그래서 가지 마라. 선택을 해라. 나냐 그 가정이냐. 나 그 가정 오면 내가 미치겠다. 나 이제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냥 둔감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200명, 300명, 500명 다루는 것보다 그런 예민한 한 사람 다루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99%를 거기다 쏟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냐고. 그럼 베드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막 예민하게 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목사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런 예민한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그냥 뭘 맡기든 뭐라 부르든 어디로 가라든 갑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안내만 봐야지 식사봉사부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사봉사부에 가든 설거지를 시키든 안내를 시키든 새가족부를 시키든 그냥 그날 우리 교회 또 권사 중에 조명순이라는 권사가 있어요. 거기가 여자 김판호요. 그럼 말은 할 줄 아는 건지 나 그 여자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사 온 지 한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 2년 동안을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가를 하다 아 이사를 오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3년이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목소리가 어떤지도 몰라. 저 명순 씨 이거 해주세요. 이래 그냥 나 한 번도 그 말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 이거 하래도 저 예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신경을 싹 해놓고 있어 그걸. 갑자기 식사봉사부가 없어져서 그 부장이 좀 이탈해가지고 식사봉사부 오늘부터 해라 그러면 또 가서 거기 있고 또 뭐 하라고 그러면 이번에 중보기도팀 팀장을 해라 그러니까 또 가서 그거 하고 있고 그게 뭘 시켜? 그 혹시 당신의 본명은 조명순 씨가 아니라 조맹순 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자기 중학교 별명이 맹순이었대 또. 그럼 맹순이 같고 김판호 고음 새끼 같고 그런데 진짜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마다 좀 둔감하게 살면서 비교의식, 시기, 질투 막 이런 것 좀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중에 하버드 졸업생들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건 미국에서도 인기 끌었는데. 하여튼 내가 이게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올 거야. 하여튼 분명히 뭔가 있어.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들 15명의 강의를 실은 거니까 뭐 공동 저자겠죠. 근데 그게 하버드의 경영대 전통이 하버드 마지막 수업에 졸업하기 마지막 수업에 경영학과 과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자기 제자나 이런 수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경영학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곤 한데요. 그래서 그 경영대학교 그 대학원 그 교수들 15명을 그 마지막 강의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데이비드 벨이라는 분이 쓴 한 챕터 그러니까 여러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챕터가 그분의 교훈은 이거였어요. 놀랍게도 동창회 가지 마라. 이게 그가 마지막 졸업생들에게 남기는 자기의 인생의 교훈은 절대로 동창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버드 정도 나와서 졸업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 동창회 가서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가짜 행복에 속아서 오늘도 자기가 진짜 자기의 길이 아닌 다른 남이 입혀준 거짓 행복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에 좋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이거에 막 떠밀려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불행하게 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창회 가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우직하게 그냥 자기 삶을 걸어가라는 그 교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한테는 좀 둔감하고 하나님께는 민감합시다. 이게 거꾸로 되니까 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부흥성회를 통해 계속해서 막 누가 봐도 막 쩌렁쩌렁하게 이거 누가 봐도 당신 말씀인데 그럴 때도 넉넉고 야 자기만 모르고 전교인이 다 알아 내 얘기인 줄. 근데 그런 말씀에 자기는 반응을 1도 안 해. 그런데 정말 신경 쓰지 못 안아야 될 잡스러운 일들 A와 B와 C 내가 저 돌아버릴 뻔했던 그 상담 A와 B와 C와 D의 관계와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F는 왜 나왔는지 갑자기 막 나와서 이런 데는 엄청 예민하게 살아가며 인생을 스스로 꼬이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좀 이제 하나님께만 예민해야지 사람한테 너무 예민했던 우리 인생은 아닌지 그저 너무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남들은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새소망은 새소망 가야 될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뭐라 하든 옆교회가 뭐라 하든 이 지역이 뭐라 하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냥 너는 나만 따라라. 다른 것들은 뭐라고 내가 뭘 시키든 어떤 길로 데려가도 넌 상관하지 말고 새 소망은 그냥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그 인생의 결말이 너무 시작은 비슷하나 결말이 너무 달라서 어떤 설교나 예화로 비교의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도요 잘 보니까 이거 예민함과 둔감의 차이로 축복받고 또 혹은 망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겸손하였던 것도 똑같고 잘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똑같은데 결국 뭐 때문에 망했냐면 이 예민함 때문에. 예민함 뭐예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과 주변 상황에 민감한 게 예민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주의 종이 7일 만에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준다고 하는데 지가 지손으로 망령되게 행했잖아요. 망령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그냥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 일을 왜 그랬냐고 막 사무엘이 왜 이런 실수를 했냐고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셨냐니까 그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와 믹마스에 짐쳤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떠나가고 오늘도 도망치죠. 보세요. 그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이게 범죄함인 줄 알아. 이게 망령됨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늘 뭐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나 안 떠나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나 자기에게 관심, 자기에게 어떤 평가가 오는지 이런 거가 너무너무 민감하니까 그 사람들의 예민해서 사람들의 그 평가에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진멸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가 또 항변하기를 뭐래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 남은 좋은 것들 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과 백성들의 여론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가슴 아파할 때도 회개는커녕 뭐하고 앉아있냐면 그는 알았으니까 사무엘상 15장 보면 그 나를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높이소서. 그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여 막 부르 떨며 다윗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는 뭐에 민감하냐면 항상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만 오늘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 따라가고 예민하게 인간적 평가에만 집중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가 왜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그렇게 모진 이상한 짓을 합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노래 쓴다고 여자들이 막 갑자기 춤을 추며 얘기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그게 또 신경이 쓰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요 이렇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예민해요. 이러면 망해요. 하나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예요. 다윗은요 되게 재밌는 게 다윗은 야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 외에는 되게 둔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자기의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 처량하게 도망치고 있을 때 그 전왕 사울 왕의 족속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기억나죠? 시므이. 시므이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숙대밥 만들더니 너도 네 아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돼. 야 이놈 잘 됐다 그러면서 아유 아니면 한번 와서 맞짱 뜨든가. 제일 짠 시므이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시므이야. 그걸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막 돌을 던졌대. 돌을. 아, 다윗이 개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 찌질하고 쪼다갔대. 막 계속 오면서 다윗을 비방하며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돌을.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왕인데 다윗이 그 호위 군대 장관들도 다 있으니까 그 군대 장관들이 열받아가 요압이나 내가 저는 목을 따오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마라. 아마 다윗은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 그냥 냅둬요. 아이고 지금 뭐 아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아 지금 내가 왜 도망치?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건데 아들도 지금 배신할 판에 뭐 저희들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이고 냅둬요 그냥. 그러면서 돌을 맞아 계속 그 시므이가 아 그 이름도 들어 그 시므이 같은 이런 시므이 그냥 시므이 같은 게 계속 돌을 던지고 그래도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이 불쌍한 모습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걸 그냥 묻어놔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도 이런 하나님께만 예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그 어떤 위기 속에도 사람들 안 바라보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보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 그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납치를 해서 떠나서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이 다윗한테 돌을 들고 덤벼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고 예민하면 그는 아마 자기도 칼 뽑아들고 싸웠어야 돼. 근데 그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돌을 던져도 자기가 지금까지 기껏 먹여 살려주고 지금까지 살려준 이 다윗한테 부하들이 돌을 던져도 그는 그걸 별로 이렇게 생각 내색하지 않고 그는 꼭을 오히려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의중이 궁금한 항상 하나님께만 예민하고 민감했던 다윗. 이게 바로 그의 승리의 요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그도 사람에게 예민해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평가에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쓸 때 망했어요.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할 때 사람들은 나 이 정도로 이제 잘 나가 나 이 정도로 잘 됐어 뭐 이걸 보여주고 싶을 때가 그때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위대한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너무 예민하고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이건 제가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한테 하는 말씀에 또 이게 이런 아주 그냥 민감하고 예민한 걸 좀 버리고 사람의 평가. 제가 그래 유튜브에 그 누가 평균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나빠요가 오는데 지지난주에 나빠요가 6개가 나왔어. 그걸요 일주일 내내 내 설교를 6번도 넘게 돌려봤어. 도대체 왜 나빠요를 했을까? 이유를 못 찾겠어.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그냥 내비둬. 원래 유튜버들은 그냥 그런 놈들이 있어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빠요를 했을까? 그럼 나도 고쳐야 되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우리 집사람도 근데 우리 집사람 되게 무던한 스타일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나는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이제 내가 선포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나빠요 놈들. 그때 막 문자가 전국에서 몇백 통이 와요. 목사님 어떤 사람 막 울면서 찾아가서 목사님 뭐 또 알지도 못한 여자인데 어떻게 교회 사무실로 연락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누구세요? 그때 아 저는 목사님 설교를 매일 주일날 듣는 그 사는 사람인데 글쎄요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 이제 유튜브 설교를 안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어떤 싸가지 없는 것들이 나빠요를 눌렀을까 그래서 그 전주 설교를 봤더니 자기가 나빠요가 돼 있더래. 자기가 어떻게 잘못 눌러서 나빠요가 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갑자기 5개로 바뀌더라고 갑자기. 그러더니 막 좋아요가 100개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사람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예민함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주 둔감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가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옥에 갇힘을 보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에게 아주 악한 악의를 가지고 오히려 분노와 시기심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안 좋게 하려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그의 고난을 보면서 열심히 고난을 감당한 두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옥에 갇혔더니 보란 듯이 그것도 이단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그냥 같은 내부의 사람이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 걸 기뻐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다. 내가 보란 듯이 내가 하던 일 맡아서 하고 막 이러면서 보란 듯이 나를 악의적으로 오히려 나를 몰아내고 나를 오히려 내 고난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받죠. 어떻게 저게 나 이 힘들 때 오히려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둔감한 사람인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 악한 의도로 하던 선한 의도로 하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노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악한 의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는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나를 누가 뭘 해꼬질 하든 시기 질투를 하든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고 이게 교회의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주의 종의 사역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 딱 해서 그것만 좋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 이런 멋진 종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민감함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한테는 좀 둔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좀 사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에게 감사를 원하신 거 알았으면 바로 감사하세요. 표현하세요.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한 자가 돼야 되고 사람의 관계는 좀 그냥 아둔하고 둔하게 곰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크게 쓰신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보면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대. 그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함께 예수님께 깨어지고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그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야고보의 무리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할례 받은 자들한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게 혹시 뭐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급히 도망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요게 약점이야. 항상 사람에게 예민하고 사람의 평가에 조금 이렇게 예민했던 이런 부분이 항상 치명적인 약점을 항상 그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조금 둔간 막 하나님께 민감해 있어도 조금 막 우리가 우리 삶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예민함 잃어버리고 사람의 평가에 대한 또 예민함이 솟아올 때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길들여지고 제자를 찾지 않으면 우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람 따라다니고 감정 따라다니고 관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집회 때 말씀으로 다시 다잡아서 다시 마음을 회복합시다.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상의 기준에 너무 그냥 흔들렸던 주변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막 움직였던 이런 것들을 좀 싹 다 내리고 우직하게 새 소망은 새 소망이에요. 그냥 다른 거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예요. 그냥 당신은 당신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신 그 뜻 따라 그냥 우직하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얼마 전 한 김파원 입사 가정이 좀 힘들었던 나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내가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한국에서도 이제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비서들이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운전을 이제 못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을 내가 우리 가족일이라 우리 수행하는 그런 부목사를 시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갔다가 울었어. 힘들어서 주차하다가 왜 이렇게 좁은지 그 주차장에 한국 주차장 알아요? 삐익삐익 소리 나면서 창피해 죽을 뻔해서 주차를 못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가 내가 썬팅이 되게 진하게 돼 있거든.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이제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내리세요 내가 해줄게. 20대 젊은 여자가 내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 됐다고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렸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해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디 제주도나 이런 데 갑자기 쉬러 가면 렌트를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차를 운전을 잘 못해요. 이게 하는 게 싫어요 너무. 그래서 택시를 하루씩 빌려요. 그랬더니 하루에 20몇만 원씩 26만 원 막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이제 거기 휴가를 거기 대기업을 다니는데 휴가를 내고 나한테 이제 운전을 시켜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우리 가족 여행 갈 때 따로서 저희 이제 같이 운전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족 여행처럼 같이 다니 그러면 갈 때 내 모든 휴가비 여행비를 그 집에서 다 내요. 100% 어딜 가든 세부를 가든 뭐 태국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그 집이 다 내면서 와서 운전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그게 내가 이번 설 바리새인들이 항상 했던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 이런 복음이 아니라 누가 누구랑 뭘 먹고 어디에 있는지 이게 항상 관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맨날 그 누가 누구랑 어디서 뭘 먹는지 맨 이거 갖고 관심 갖고 살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오늘도 다른 거에 좀 둔감하게 오늘도 여러분 좀 곰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예민한 사람들 있죠? 뻥치시네. 좀 예민한 사람들 주변에 평가 자존심 센 사람 저처럼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큰 적일 수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직하게 듬직하게 무던하게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마음껏 어떤 일이라도 맡기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쳐부르고 우리 간청할 때 하나님 나에게 둔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민함을 버리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비교의식 시기 질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하고 예민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둔감함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둔감함으로 포용하고 변화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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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청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상의 평가와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움직였던 내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주여 세상은 뭐라 하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선 뭐라 하던 내가 무슨 직분으로 불려지는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쏟으며 항상 주님을 향하고 바라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합니다. 주여 오늘도 베드로처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는 왜 저런 자리에 있는지 누구는 왜 저런 평가를 받는지 누구는 왜 저런